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전통과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사람들이 만든 법들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의 법이 있음을 깨닫고 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79번째 시간이고 법을 제정하는 교회의 권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권세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미 몇 주 전에 말씀 나눌 때 좀 시간이 됐는데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권세는 크게 세 가지, 교리권이 있고 입법권이 있고 재판권이 있습니다. 교리권, 신조들을 제정할 권세가 있고 교회는, 그리고 그 신조들에 관해서 설명할 권세가 교회는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교리권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입법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냥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이 합의하여 이제 입법을 하죠. 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합의하여 입법을 해서 만든 법을 지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법을 말하자면 프리웨이에서 55마일 이상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프리웨이에서 너무 느리게 달려도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고의 위험이 있고 자칫 잘못하면 티켓을 받을 수 있어요. 프리웨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로컬 길에서는 25마일, 30마일, 40마일에서 40마일 이하인가요? 그래서 속도를 낮춰야 되는 이 교통법이 있는 겁니다. 또한 빨간불에는 서고 파란불에는 지나가야 되는 이제 서로 상호 약속한 그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지켜야 되지요. 그래야지 안전하지요. 요즘엔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운전 중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는 무질서해지고 사람이 다치고 죽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국가에선 서로 조화롭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선한 법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law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만든 이 법들이 완전하지는 항상 않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 이기심으로 만들어지는 법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좀 심성이 그렇게 이렇게 완전히 선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심성에서 만들어지는 법들은 종종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간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요.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줄 생각지 말라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세상 법은 간음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간음했다고 해서 법정에 서서 감옥 가지 않거든요. 과거에는 우리 한국에 간통죄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수년 전에 폐지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사람이 만든 법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에는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고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세상 법은 마음의 탐욕을 품었다고 해서 죄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마음에 뭐 이웃이 큰 차를 샀다고 해가지고 좋은 차를 샀다고 해서 내 마음에 막 시기심이 불타는 것에 대해서 그 뭐 누가 말하는 사람 없어요. 죄라고 정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 그리고 세상법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겨도 죄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세상법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이처럼 허점이 많다는 거죠. 온전하게 살아가는 데는 허점이 많고 때로는 얼마든지 욕심으로 만든 잘못된 조항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법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세상법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지키면 된다. 하나님의 법하고 무슨 차이가 나요? 바로 그 차이가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별 죄책감 없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아무도 없으면 빨간불에 지나가고 스탑사인을 쓰지 않아요. 뒷담화 후욕하면서 익명으로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온갖 못된 생각 말고 행동으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긴 양심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 꼬마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거짓말하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양심에 뭔가 법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굳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얼굴이 빨개지지 않죠.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게 천연덕스럽게 이제는 잘못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리지널리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보혈로 그 마음의 씻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더욱더 양심이 더욱더 더 분명해집니다. 맑아지게 돼요. 그래서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이제 괴로워하는 정도의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이 살아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양심의 법이 세상법과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양심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역사한다는 점입니다. 세상법은 아무도 보지 않으면 이제 뭐 남의 것을 내 주문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완전 범죄만 할 수 있다면 진짜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내 손에. 예.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걸릴까 봐가 무서워가지고 또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근데 사람들에게만 걸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세상법은 한계가 뭐냐면 가장 큰 약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역사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남을 후욕하고 뒷담화하다가 양심의 법에 찔리게 되면, 그래서 마음에 찔리게 되면 말을 멈추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고 내가 할 일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양심의 법은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거나 탐내지 않게 하지요. 또한 속으로 음욕을 품거나 혹은 미워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심은 성령과 진리의 마음으로 더욱더 깨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온전하게 돼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양심의 증거가 돼요. 로마서 1장이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심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양심이 때로 점점 굳어지고 망가지게 될 수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처럼 완전히 타락해서 더 이상 function,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럴까요? 양심이 이렇게 묻어지게 되고 악해지는 이유가 뜻밖에도요. 뜻밖에도 인간들이 만든 법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탐욕과 죄악으로 물든 사람들의 생각이 양심을 더럽히고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게 법이라고 한 게 되게 좋은 일인데 그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 얘기가 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더 어둡게 하고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은 놀랍게도 자신의 죄를 잘 모르셨어요.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 제 눈에도 보이는 그 수많은 죄가 그분에게는 아무런 죄책이 되지 않았어요. 참으로 양심 없는 말씀이셨는데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자기 모든 죄의 판단 기준을 사람들이 만든 법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상법에 걸려서 한 번도 감옥에 나는 간 적이 없다. 고로 나는 무죄, 나는 정결하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세상법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양심은 그 세상법 안에 갇혀서 점점 약해지게 되고 바른 분별력을 잃고 죽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에 관한 죄의식이 대표적인데요. 이게 원래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양심법에 따르면 이게 맞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 순간 부끄러움을 느껴 충격받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맞는 법을 자꾸 그게 치게 되면 이 양심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법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이런 세상법 아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서 양심이 무뎌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간음도 죄가 아니잖아요. 양심이 무뎌진다고요. 세상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양심이 죽어가기 시작한다고요. 급기야는 뭐 간음뿐만 아니라 아무런 죄책감 없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사람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그 분별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이 법은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양심법은 늘 사람들의 법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는 이 양심을 더럽히거나 약화시키거나 악하게 해서는 강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양심을 살려야 돼. 양심.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의 잃지 말아야 된 것이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가끔씩. 근데 이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람들이 만든 법일 때가 많다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15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리고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전통과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먹기 전에 손 씻는 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최우선이다. 뭐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매우 위생적인 행동입니다. 그게 결코 나쁜 일이 될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먹기 전에 손 씻고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법보다도 우선으로 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법보다도 우선으로 뒀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같은 것도 교회 안에서 뜻밖에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생겨. 왜 그러냐 하면 세상법을 하나님의 말씀법보다도 우선으로 두게 될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항상 이게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십계명에 뚜렷하게 제5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기들이 이 사람들이 만든 법이 있었어요. 전통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중요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게 되어질 때 오늘 본문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결정적인 이유는 율법의 최고법이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사람들이 만든 법을 어겼다는 공격으로 인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셨거든요. 안식일은 당연히 손마른 자를 고치셔야 됩니다. 안식일이 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안식일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사람이 죽어가든지 말든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가는 이루는 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 잃어버리고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그냥 법 조항만 남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지도 못하게 하고 고치니까 그 고쳤다는 이유로 정죄해서 예수님을 몰아붙였던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병자들을 만지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 점도 저들을 견디기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들은 그것을 들어서 부정한 사람들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서 말도 섞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하나도 안 지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어느 순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줬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강도 만난 사람을 만져주면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 만져주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냐. 너도 이같이 가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주님께서 교훈을 주셨던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에 어겨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나 대제사장 율법학사 바리새인 서기관 등 사람들이 정한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셔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또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된다고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신약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똑같이 중세 캐톨릭 교회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어요. 중세 로만 캐톨릭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많은 교회 전통과 법들을 만들어서 집행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도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만든 그 법들을 어기는 것을 더욱 심하게 형벌했습니다. 고해성사라고 아십니까? 고해성사가 성경에는 고해성사를 그 법으로 정한 게 없어요. 그런데 고해성사를 교회 법으로 만들어놨지요. 그래서 1년 내내 악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 연말에 단 한 차례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자는 죄가 훨씬 크다고 가르쳤어요. 이게 정말 되게 우스꽝스러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온몸을 음행으로 더럽히는 것보다도 성스러운 주일을 앞둔 금요일 밤에 고기 한번 먹는 게 더 큰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중세에 있었던 가르침들이에요. 독신사제가 혼자 살다 누가 독신으로 살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 사도바울 살았다는 거 그거 본 하나 딱. 근데 사람은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롤모델해서 독신으로 모두가 살아야 된다라고 교회법을 탁탁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독신사자가 밤마다 그냥 뒹굴면서 말이지 마음속으로 엉뚱한 생각하고 1000번 감자를 주는 것보다 사제가 결혼하는 것을 더 큰 죄로 봤고요. 모든 약속을 깨뜨린 것보다도 성지순례 가겠다는 약속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더 큰 악행으로 봤습니다. 이게 교회법이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다는 뜻이 이런 뜻인데 그냥 전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거. 교회법을 단순하게 나누면 하나는 규율에 가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예배 의식에 관한 것인데 과거 로마 교회는 교회법이 아주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지켜야 경건해지며 구원해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느끼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처럼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조상들의 전통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했었던 것처럼 그냥 전통만 잔뜩 남아버린 거예요. 로마 교회는 진짜 이런 트래시라고 얘기하는 이런 수많은 전통과 규칙들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뭐 심상이 여겨도 자기들이 만든 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투옥과 추방과 불과 칼로 처벌했습니다. 사람들이 법과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가 금방 쓰러지고 없어질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손 씻지 않고 먹었다고 지금 길길이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 씻지 않고 밥 먹었다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님 이게 그냥 부모에게 드리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이상한 형태의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러나 참으로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교회 공동체가 제정한 교회법이나 사람들을 만든 법이 필요 없거나 늘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먹어야 한다는 전통이나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지요. 그게 너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만든 전통들과 법들이 하나님의 말씀 법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다시 한번 재해석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법이 최우선이 되어야 돼. 성경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 중요합니다. 중세 기독교에는 본질을 흐리는 이런 교회법들이 산더미처럼 많았어요. 단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사순절 같은 것도요. 제가 사실은 사순절도 그 기간에는 조심하자고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율법주의로 얘기해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되게 지극히 경계합니다. 사순절도 교회에서 만든 법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중심. 그러니까 뭐 사순절 때는 다 금식해야 된다. 40일 동안 아무데도 못 가고. 근데 예전에 제가 정말 엉뚱한 일도 많이 겪는데요. 사순절날 성교 갔다고 또 비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한지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지 사순절 때 눈물 흘리고 가만히 교회 엎드려져 있는 게 중요한지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대로 반복된다고요. 옛날 지금이나. 중세에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쏟아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사순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여기다 그냥 제수열부터 해가지고 뭐 표시하면 거룩해진 것처럼 중요한 건 심령이거든요. 양심의 법이 살아나야 돼. 이게 종교 개혁자들 외침이었어요. 단식하는 문제, 미사 드리는 것, 수도원의 맹세, 계급, 연옥설과 면죄부, 성상숭배, 유물숭배 등 수도 없이 많은 교회법들이 성도들의 양심을 가리우고 그래서 뭐가 이렇게 경건하게 보이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건데 자꾸 속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본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겠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대제사장들이 망령이 다시 교회 안에서 되살아나서 온갖 잡다한 교회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양심을 어둡게 하고 파괴했습니다. 그러므로 캘빈과 루터의 종교개혁은 선한 양심을 옥죄우고 죽이는 그런 온갖 잡다한 교회 정통들과 사람들이 만든 법에서 벗어나서 성경, 즉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도우심으로 우리 선한 양심을 다시금 속에서부터 일으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게 만 이게 영적 예배자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일으켰던 운동이 종교개혁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입법, 교회 공동체를 위한 법을 만들 수는 있지만 교회법은 늘 하나님의 말씀 다음입니다. 법은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만든 법이 하나님 법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을, 이 예를 잘 보여줬던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 공의회죠.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때 바리새파 중 믿는 사람 몇몇이 일어나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이방인들이 자꾸 예수를 믿어서 신자가 되어지는데 저들이 보니까 할례도 안 받고 모세 율법도 잘 안 지킨다. 그러니까 할례도 다 받게 하고 율법도 다 지키게 하자. 만약에 그 안이 통과됐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지금 이 시간에도 다 병원부터 갔다 와야 돼요. 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었을 때 많은 변론 후에 예루살렘 공회에 모였던 많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매우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본인들도 우리도 지키기 힘든 그 많은 율법 조항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깨끗 받아서 양심이 씻음 받아서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에 그 마음에 양심에 새겨진 신자들에게 이제 또 새로운 멍에를 갖다 지울 필요가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게 네 가지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권면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권세 중에 하나가 입법권입니다.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인 교회는 일반 사회처럼 이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법을 제정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도 회칙이 있잖아요, 내규가 있잖아요. 모든 공동체에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입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기억해야 될 점은 그 모든 법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모든 법이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게 건강하지 못한 이단 사이비 교회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사람들이, 어떤 교주가 만든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몰몬도 있잖아요. 몰몬경, 통일교회도 무슨 원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권위를 갖는 전통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법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 우리들이 함께 만든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최고 권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오늘 본문과 같이 매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만든 전통과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범하는 우를 범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1998년쯤에 이거 리틀펠의 자리를 잡게 됐을 때 타운이 이제 택수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조례를 만들었지요. 들어오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희 들어와서 교회 할 수 없다. 이유는 우리 법이 그렇다. 타원에 법이 있다. 교회 뭐 우리 못 들어오기로 우리가 다 결의했다. 이제 더 이상 못 세운다. 이거였어요. 건물을 산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법정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때 알게 됐어요. 타운법, 주법을 넘어서서 미국 연방법, 최고 대법원으로 가면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종교와 집회의 자유법이 있어서 미국 내 어디서나 교회당을 세우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 끝까지 싸워보니까 우리가 얻게 된 결론이 그겁니다. 타운법에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법에 의하면, 사람들이 만든 법에 의하면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없었어요. 그러나 타운법 위에 있는 연방법에 의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때로 사람들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연방법을 어기는 법을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당연한 사실이지만 연방법, 대법원의 판결이 모든 법의 최고 권위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 최고 대법원의 법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만든 최고의 법 위에 또 뭐가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법, 양심의 법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라요. 이게 최고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에 여기 새겨가지고 주신 그 법. 그래서 성경은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 권세 복종하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의미는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범위라고 설명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든 세상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는 우리는 당연히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양심의 법을 따라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예수 믿다가 많이 죽은 거예요. 세상 법하고 하나님 법이 그냥 충돌해버렸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큐리어스는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신자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그게 충돌하는 거예요. 세상법은 오직 황제만을 주로 섬기라는 거거든요. 충돌했을 때는 세상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오늘 같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람들이 만든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폐해지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돼요. 한때 미국 내에는 노예 합법화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동양인은 미국인과 결혼할 수도 없고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다는 법도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민자 보호교회법 해요. 법이 아니라 이민자 보호교회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불체자들을 보호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불법 체류자가 아니고, 죄송하지만 말을 바꿔드리면 서류 미비 신분에 귀한 우리 동포들이다. 일단 말을 일절 그렇게 바꿔주고, 두 번째 왜 법을 어기냐는 말을 자꾸 하는데, 법을 누가 만드냐고. 법을, 세상에 법은 사람이 만들어요. 근데 사람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세상법에 그것만 알아. 법을 되게 지키다 보면, 사람들이 만든 법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가 있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예전에 그런 법들이 있었어요. 왜 법을 안 지키냐, 노예법 만들어놓고 왜 법을 안 지키냐 얘기하면, 법을 안 지킨다고 크리스천이 아닙니까? 노예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이냐고요. 그리고 이 유색인종차별법도 있었어요. 모든 법들은 당시 대다수의 미국 백인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완전히 잘못된 법들이었던 겁니다. 지난 2월이었나요? 미국 이민국 강령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미국 이민국 강령에 보면, 이민자 받아들이는 이민국 강령에 보면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 구절이 있었어요. This country is a nation of immigrants.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민자를 우호할 수밖에 없어요. 다 이민자 나라거든, 이 나라가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문구가 지난 2월 달에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이민법이 크게 변하고 있어요.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가 냉담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미국 행정부의 이민법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뭐 이게 당 무슨 공화당 민주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제발. 예. 제가 이런 발언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자고요. 하나님의 법. 이민법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르죠.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나그네를 영접하고 손 대접하기에 힘쓰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다녀보면 미국인들이 가장 몸이 크고 뚱뚱한 것을 알게 돼요. 다들 먹을 것이 없어서 빼짱으로 살고 있는데 미국인만 뚱뚱해서 진짜 몸 가누기 힘들게 돌아다니는 것은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 때로는 어디 가보면 우리만 제일 몸이 커. 우리만 걷기도 힘들어 정말. 어떨 때 보면 이게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다고요. 게다가 미국 땅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못 사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제부터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생각이 과연 성경적인가 고민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모두 고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CO2 가스를 갖다 줄이겠다고 아주 못 사는 나라들도 노력하는 판국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작년 6월 파리에서 있었던 기후변화 협정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한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돼요. 사람들이 법을 만들거든요.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한다고요. 우리들은 이런저런 법을 우리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타운에서 또 외국인 교회 하나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똘똘 뭉쳐서 조례 만들듯이 우리는 이런저런 법을 갖다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서, 미국인들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언제나 이기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가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양심이 다치지 않도록, 양심이 안 다치도록 우리가 세운 법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내용인가를 묻고 또 물어야 될 겁니다. 묻고 또 물어야 될 거예요. 흑백차별법을 누가 폐지했게요? 백인들이 폐지했어요. 사실은 시벌 라이 무브먼트 결국 성공할 수 있었던 백인들 때문에 그래요. 어떤 백인들이냐면 양심의 법을 따랐던 백인들. 자기들은 그렇게 있어서 손에 많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른 민족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다른 민족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 모든 칼라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은 고귀한 백성들이다. 누구든지 그렇게 백인, 황인 할 것 없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존중받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다. 행복 추구권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권한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법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서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긋나는 일일 때에는 그게 동성애법이 되었던, 이민법이 되었던, 교대법이 되었던, 그 무엇이나 우선적으로 우리 인간 양심의 최고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개신교,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새겨져요? 이 책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다다다닥 새겨지기, 양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물든 양심은 아무 소망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심 위에 성령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우리 인생을 이끌어서 우리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만든 세상법과 교회법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법 반드시 잘 만들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한번 만들어진 법은. 그러나 그 모든 세상법과 교회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선한 양심에 비추어서 분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사람들이 만든 법보다 우선되고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심령에 감동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어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신앙 전통과 교회법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사람들이 만든 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고 무엇보다도 예수 보혈로 씻어 맑힌 우리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볼 때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충만케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